예,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여주실 때에 이 땅의 광야 교회로 부르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학계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가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사건은 그저 멀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본보기, 즉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말세의 기간 동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거울처럼 돌아보기 위하여 이 민수기의 광야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왕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미혹하여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으로 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2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언급이 되고요. 이스라엘을 멀리서 그 끝자락만 바라본 모습만 나오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습들은, 그들이 한 행동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대적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이었고, 그 축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 24장은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대적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내용인데, 그 축복들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5장으로 오면 우리가 어떤 장면, 어떤 사건을 기대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기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흐름이 그렇잖아요. 아니, 적어도 축복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힘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큰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들의 1세들보다 더큰 죄악을 범하고 더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2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의 모습이 왜 이 모양일까요?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줄 알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사실 그 모습 자체로만 보면, 이 땅의 현실로만 보면 복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모든 축복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복받은 모습인가요? 세상적으로 우리의 복받은 모습이 증거되기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말 복받은 자라는 모습이 보이나요?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일단,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갈 만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니, 전혀 들어갈 만하지 않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싸워가는 것이 이 땅의 복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볼 때에, 아니,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요,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 복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성도들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복받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 찾아보세요. 있을까요? 아니,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나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번성하면 그것이 복받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자신을 부여하다, 복받았다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복받은 교회는 끝까지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는 끝까지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복음으로 싸우는 교회입니다. 복받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끝까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붙들고 싸우는 자들,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섰다고 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전에 그들의 1세들의 죄악과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같은 죄악이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1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세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죠? 3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악이었고 가장 큰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당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잘라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것을 보고 자랐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그 죄악이 부모 세대보다 더 컸습니다. 오늘 보면 25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 왔어요. 시딤에 와서 머무르는데 이 시딤은 어디냐 하면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서로 가면.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광야 여정의 가장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이 시딤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곧 정복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 온 거잖아요. 그날이 가까웠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때가 다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이제 본향에 다 왔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기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전쟁이구나.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겠구나.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언약 기업으로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까지 함께 먹고, 아니 그 신에게까지 가서 함께 절하고 그 신에게 속하기를 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죽었죠? 연병으로 2만 4천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의 부모 세대 때 3,000명이 죽었는데 몇 배가 죽은 거예요? 8배가 넘는 숫자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이미 한 번 징계를 받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불뱀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뱀을 본 자들은 살아나게 하셨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부엘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단물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광야에 남은 여정을 마지막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친히 눈으로 보게까지 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곧 물을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까지 막아주셨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받고 또 훈련받고 또 연단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광야 생활의 그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장소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스스로 축복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모습, 이 땅의 유형교회의 모습,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요, 지금 이 말세의 교회 시대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끝으로 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의 교회는 더욱 진리복음을 버리고 가장 배교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마치 거울과 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더욱 연단하시고 순결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순결하게 예수님의 신부처럼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까지 자라가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죄가 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이 내어준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음식이 그 시작점에서 가장 큰 몫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거 뭐죠?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얼마 전에 매출하기 때도 주셨지만. 만나가 없었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런데 그 만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만나가 지겹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와보니 그 모압 여인들이 그 땅에서 경작한 음식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어보지도 못했던 마늘이 들어가 있고 참외가 있고 모든 음식들을 내어주었다는 거죠. 항상 그거 먹고 싶어 했잖아요.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하나님까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을 섬겼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먹고 배부르기 위해 그 여인들의 식탁에서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까지 함께 절하고 그 신을 섬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제사상의 음식 한 그릇에 또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잖아요. 물 안 준다고 물 때문에 버리고 떡 안 준다고 떡 때문에 버리고 이제는 제사상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기업까지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족상은. 예전에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기업을 버린 망령된 에서의 모습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 제사 음식 한 그릇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업과 하나님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들은 지금까지 함께 광야의 여정을 힘들게 걸어왔던 이스라엘의 여인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모압의 여인들은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자기들의 외모를 치장하며 살았거든요. 그 여인들에게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인들의 신에게까지 속하기를 원했어요. 바알신이.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따라 이브가 아담을 깨어 함께 죄를 범하고 타락했던 죄악이 다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을 깬 모압 여인들도 사단과 같은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런 죄악은 없었습니다. 가장 크고 중한 죄악,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광야 여정의 가장 마지막 때에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순결하게 되고 남은 백성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죠. 이스라엘의 2세들은 1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2세들은 좀 더 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소망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며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말씀드렸지만 숨겨진 배후가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고 그들을 청하여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그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한 것.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요. 누군가의 계략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의 계략으로 이브가 아담을 미혹하여 함께 타락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압 여인들의 뒤에서 이 모든 계략을 꾸민 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먹을 것. 그리고 여인들에 관한 것. 이 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죠.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발락이 발람을 깨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셨는데 발람은 여전히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우리는 거기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뜻을 접고 더 이상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발람이 다시 발락과 모의했다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모압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중에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를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심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악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모든 배경에 이 사단의 끊임없는 미혹과 공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단은 자기의 최후 심판이 가까울수록 더욱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장하라고 하셨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복음으로 무장하여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을 깨려는 사단의 거짓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22장, 24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발락과 발람의 모습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발람의 계략으로 이 오늘 본문 사건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도 큰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중에 우상 바알에게 속한 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연병이 온 이스라엘의 진에 돌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형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의 징계, 연병의 심판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해야 됐을까요? 정신을 차려야 했죠. 이러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더욱 기가 막힌 죄악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남자, 그냥 남자가 아니었어요. 지도자였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 그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침소로 들어갔다. 이제는 모압이고 미디안이고 상관없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기 위해 그것도 모세와 온 회중이 보고 있는 가운데 모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이 자기의 침소에 데리고 들어갔다. 모압과 미디안 다 한통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여인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도 큰 죄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진, The Camp of God's People. 그 진에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을 했다는 거죠. 죄가 자라가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 모압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가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의 죄가 갈수록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져요.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잘라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죄를 다루거나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를 잘라내려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론의 손자였고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그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 두 남녀를 그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연병이 그쳤다. 당시 연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죄를 잘라내려는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욱 죄가 크게 퍼져가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 그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셨다는 거죠. 징계가 없는 교회는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에서 건져내게 하셨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제사장이 했던 속죄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희생제사가 드려짐으로, 희생제물이 바쳐짐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희생제물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형태의 속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텀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장 악한 죄인을 죽임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보여져요. 아간이라는 자를 가장 악한 자를 그 뿌리를 잘라내심으로 이스라엘의 속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속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서 건져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세요.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며 The covenant of peace.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것이라. 비느하스의 속죄로 인해 그 후손들이 다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레위지파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지만 이 약속은 레위 후손들에게 성취되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이 다시 비느하스에게서 확인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들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 되는 나라. 이 약속을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한 비느하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 되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가르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약속이었고요. 그때에도 참 제사장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즉 천국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 되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와 같은 그리고 비느하스가 가리키는 참 제사장이 오셔야 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그 속죄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때가 왔을까요? 아직 기다려야 할까요? 이미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가리킨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고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약속이 다 성취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세 구절만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제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기 피로 사서 그 피로 산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이미 와 이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죠. 비느하스는 하나님 집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하여 이방 여인과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 최고의 죄의 원흉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의 심판에서 건져졌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집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하신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 예수님의 질투하기까지의 열망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집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과 질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죄인을 창으로 찔러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속죄를 이뤘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의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시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죄인들의 원흉처럼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음행한 죄를 지은 두 남녀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점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허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하시는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찔림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다 가져가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였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비느하스를 통해 증거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제사장 비느하스는 잠시 연병에서 이스라엘을 건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Eternal Peace, Covenant of Eternal Peace.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언약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비느하스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 죄인을 죽인 후에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더 남았을까요? 16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라고 안 하시고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죠. 말씀대로 모압과 미디안은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가면 모압 왕이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모의했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지금 발람의 계략을 따라 미디안의 여인들까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의 손으로 미디안을 치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치실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직접 미디안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징계했지만 너희의 손으로 미디안을 치라고 하세요.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잘라내며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순결하게 하도록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로는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단순히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은 그냥 징계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잘라내고 순결하게 하나됨을 지키는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전쟁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전쟁을 명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내 교회를 사랑으로 열망하며 질투하기까지 사랑으로 순결함과 하나됨을 지키라.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죄를 잘라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전쟁이에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여 순결함을 지키고 다시 하나되게 하는 전쟁. 마지막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싸움으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사단은 발람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여기저기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미혹하고 떡으로 미혹하고 우상 숭배로 미혹하고 우리도 늘 영적으로 행음하려는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보다 모압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을 그냥 속죄받은 은혜 누리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물리치라고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합당한 징계를 하고 죄를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각 성도도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형제들을 죄에서 건져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열망과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순결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기까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죄와 사단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천국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교만한 죄를 잘라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끝까지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 31장 민수기 7절에서 11절 Numbers chapter 31 verse 7 through 1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진멸합니다. 미디안이 심판을 받고 발람까지도 칼로써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느하스의 속죄로 발람의 계략이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의 속죄로 사단의 계략이 깨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 심판을 받았고 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의 미혹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상에 초대되어 참여된 자들은 죽음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하신 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평화의 교제상으로 부르십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천국의 교제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화의 언약을 붙들고 이 천국 교제상의 기쁨에 참여하시며 더욱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 집, 교회, 형제들을 향한 열정과 질투하기까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학개서를 통해 이 하나님 집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또 복음의 은혜 또 속죄하신 은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맺어진 영원한 평화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지키고 우리를 죄에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지켜지며 우리 자신도 천국 가는 날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힘 넘버 228 verse 1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